신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받도록 공독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상황처럼 놓고 생각을 하면 큰일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상태가 어떤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려면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주택, 가옥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으며 구조물이 무엇이, 무엇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잘 아는 본문인데 지금 여기 보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와서 문으로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랬더니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여기가 단층 건물입니다. 누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여기는 사람들이 쫙 앉아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위에 가서 콘크리트를 뜨는 것 같은 걸로 뜨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가옥을 생각하면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옛날 그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집들은 전부 다 흙집입니다. 그죠? 흙집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 위에다가 빔을 갖다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뭐라 하죠? 이렇게 지프라이 같은 거 얹어서 흙으로 해서 이 사막지대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흙집을 만들어놓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단층집, 다락방이 없는 그런 집이다 라는 걸 머릿속에 둬야 이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집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집 같은 경우는 지붕 올라가서 위에 있는 걸 뜯어내고 그 다음에 구멍을 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올라가서 다시 구멍을 메꾸고 하면 끝나요. 근데 흙집이라는 얘기는 올라가서 구멍을 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른 장정을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침대를 네 사람이 한쪽 귀퉁이를 다 줄로 매갖고 잡아서 내린다 그러면 구멍이 요만큼 뚫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우리 장례식 가서 볼 수 있는 관 사이즈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느 집이? 흙집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집을 주시고 다시 져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택을 생각하면 구멍만 뚫으면 되지만 흙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옛날 우리 그 뭐죠? 초과기, 우리 어르신들 초과기 살 때 보면 초과기 걷어내고 하면 거의 집을 다 지져야 되는 그런 상태로, 뭐 아시다시피 한번 걷어내면 이 뭐 이렇게 다시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도 그런데 이거 흙집이니까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대책. 그러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 야 참, 어?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참, 참 큰 일을 저지른다. 근데 그 집이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시는 누군가 어렌지한 그 집을 허락도 안 받고 올라가서 뚫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쭉까지죠. 근데도 불구하고 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서 믿음이,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봤어요? 지붕 뚫고 신상을 내리는 그걸 보시고, 그 정도의 믿음을 보시고, 그야말로 대책 없이 구멍 박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참 그랬어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오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꿈쩍 발짝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지붕에 올라가서 아무데나 구멍을 뚫는 게 아니고 딱 보고는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어디를 뚫으면, 어느 지붕 위치를 뚫으면 예수님 바로 앞으로 침대가 턱 내려오겠다. 그걸 다 계산을 하고 올라가서 뚫은 거예요. 그냥 뭐 아무데나 가서 여기가 뜯기 쉽겠다 하고 나중에 뭐 돈 덜 드리고 보수액이 좋겠다라고 하는 데 뜯은 데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시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서 뚫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주 그냥 숨이진데, 구석진데서 말씀을 증거하셨을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야유회를 간다든가 뭐 소풍을 간다든가 이럴 때 보면 형태가 어떤 형태로 왔죠? 사람들이 삥 둘러왔죠? 그리고 앞에서 나와서 엔터테인 하는 사람은 가운데서요. 그죠? 예수님도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 사람들이 다 벽으로 딱 붙어서 앉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식으로 한쪽 사이드에 제가 있고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운데 있고 그냥 예수님 주변을 줄줄이 이렇게 앉아있는, 어떤 그 파장을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지붕을 뚫을 때 가운데 스팟을 뻥 뚫었다. 자, 그러면 흙집을 드러내는데 밑에서는 먼지 하나도 떨어지는 거 못 느끼고 있었다. 말이 되네? 안 되죠? 올라가서 사람 하나 이거 서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누워있는 게, 예를 들면 이거 두 배만 한 게 구멍 뻥 뚫려갖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밑에서 사람들이 할렐루야, 증권경자가 참 내려오는구나, 저 사람들은 믿음 최고다 그랬을까요? 아마도 막 XXX 욕이 막 나오면서 도대체 어떤 놈들이, 예? 우리가 지금 예수님 통해서 은혜 막 받고 있는데 누가 저렇게 방해를 하나. 아까 우리가 그 분위기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가지나 사람들 많아서 사막지 되고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계절적으로 봐도 이게 날씨가 뿔뿔할 텐데 땀 냄새 나고 힘들어지고 불쾌지수도 올라가서 간신히 예수님 말씀으로 지금 이게 컴다운을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뭐 포크 등에 뭐 덩어리가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 앉았던 사람이 뭐야 그러고 피했어요. 또 막 우주주구 떨어지면서 갑자기 웬 침상이, 응? 아니 침대가, 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신상이 내려왔다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요즘 우리 방에 무슨 뭐 CS 매트리스가 내려온 것처럼 방송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이제 자는 거는 그 우리 그 군대에서 야전 이게 양쪽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시계 그런 그러니까 얼마나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이니 냄새는 그게 깨끗할까요? 색깔은 야기꾸리한 칼라에 냄새는 펄펄 나고 거기서 환자는 있는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생각을 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시던 상황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 상황을 한번 이미지네이션 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슛!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의 액기스를 우리가 뽑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뭐, 가서, 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지붕 빵 뚫어갖고 내렸다. 그랬더니 믿음이 참 했다. 그래서 내 제사 안 받다. 그랬더니 신상 들고, 바닥바닥 나갔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놓고 생각하면, 자, 남의 집 파손죄 고소를 당한다면, 남의 집 파손죄, 그 다음에, 뭐예요? 막 지붕에서 뭐 떨어져갖고, 다른 사람 다치게 한 상해죄, 그 다음에 제일 크게 걸리는 죄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방해죄, 뭐 성경 표현 그죠? 성령의 방해 뭐 이게 아마 각각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내려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 이런 그 정황을 놓고 생각을 할 때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치유받게 된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자, 수일 후에, 그러면 수일 후가 며칠 후입니까? 며칠에 모르지만, 하여튼 하루 이상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지셨었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부터 이제 성장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 갈릴리 지역을 쭉 누비다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신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뭐 성경 지리 뭔가 어떤 성경에 나오는 지리를 알아야 그 이해가 되는 거지. 18이 인간지가 주셨습니다. 갈릴리 우리가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어요. 이게 지리입니다. 그러면 나사렛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예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가 애굽 도망갔다가 올라오면서 나사렛에서 몇 살까지 살았지? 30살까지 사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이 갈릴리 근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거점을 잡은 데가 어디냐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바로 꼭대기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딱 예수님의 그 본거지를 삼고 그냥 왜 나사렛 예수님이 본거지를 안 삼았냐면 나사렛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목필라들 예수 아니야. 지가 우리랑 같이 하고 지내, 성교자들하고 우리랑 있는데, 지가 어디서 대단한 항문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의 신부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세우받는 경우가 없다. 그분 열심히 실제적인 본문으로 사용된 데가 바로 가버나움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갔지? 어느 집에를 들어갔지? 어느, 누구 집인지 모르는데, 여기 보면, 워더라운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야, 예수님은 참 집도 많았다. 대단히 가서 집이 있고, 가버나움에 가서 왔는데, 예수님이 아마 그 당시 집도 많이 사고, 땅도 많이 샀는가 보다. 뭐, 가는 데마다 집이 있냐? 그렇게 어떤 사람 무식하게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집에 가서 머무르셨어요. 그랬는데 어느 예전에는 A라는 사람 집에 가서 머무르신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가버나움 시리에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귀신이 들려서 요즘도 뭐 그런 저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유난히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귀신에서 그 속보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근데 그 집자가 교대교대로 한 집명씩 온 게 아니라 한꺼번에 쫙 오니까 아마 그 당시 경찰관이 있었으면 그 교통정리하느라고 엄청 바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막 했는데 그 표현을 이제를 보면 뭐라 할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공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섰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육신적이 됐든 영적으로 됐든 문제가 됐을 때 고침을 받으려면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뒤에도 해놨지만 중풍병자가 지적적으로 고침받게 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 주님을 근데 그 주님을 만나는데 그 과정이 쉬우냐? 쉽지 않아. 성인도, 다시 말하면 건강한 어른도 뭐 뒤집고 들어가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막혀있는 상태에서 중풍병자가 뭐예요? 풍 맞아서 제대로 자기 몸이 자기 몸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거기를 갈 수 있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중풍병자가 낫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중풍병자가 그렇게 치유받게 된 이유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주님께 고침을 받으려면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이죠. 엄청 많은 사람. 자, 우리가 어떤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딱 나가려고 하면 가로막히는 게 사람이에요. 왜 그러죠?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 앞에 기도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 앞에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볼 기도를 해. 기도할 시간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지. 아니 무릎 꿇고 앉아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돼? 쫓아다니면서 돈도 빌려서가 아니고 뭐 해결하러 다녀야지 뭐 기도만 하고 있다고 돈 떨어지냐? 그리고 방해하는 요소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라면 말도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있는 것 같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죠.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영광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 앞에 고침받으러 온 사람들이 꽉 찼다. 문 앞에서조차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주님께 대한 열망이 있고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근데 중풍병 내가 왜 얘기하지 말고 했나니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못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 장애물인데 그것이 뭐냐?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결국 왼 누가 누구냐? 내 집안이 집안이다. 이게 하시죠. 다시 말하면 나랑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장애물이 있죠? 오늘 본문 보면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 자, 나 자신이요. 왜 나 자신이? 중풍병자가 자기 몸을 자기 몸대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런 말 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잘하세요? 아, 목사님 제가 마음으로는 어딘데 욕심이 아니야. 제가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생각은 막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몸은 딴 데 가면 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머리로는 아,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찬양해야 돼. 근데 몸은 가라오케 머신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죠? 더 다르게 얘기해볼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줘요. 그리고 절사 각오로 매달려도 시원치 않은데 내 몸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것을 하고 있다. 이 중풍병자의 문제점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합니다. 중풍병자도 내가 주님께 몸이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몸이 일리 가야 되는데 몸이 일리 가는 게 아니라 몸은 계속 해석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렵게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중풍병자지 안진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중풍병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문제다. 내가 장애물이지. 근데 세 번째는 무엇이 장애물입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죠? 네 명의 친구들 때문에 갑니다. 자, 우리 직사를 생각해보세요. 만약 친구가 두 명만 그래, 내가 너를 이 집 앞에 데려다 줄게. 그러면 이 사람 못 가요. 못 갔단 말이에요. 세 명도 어려워요. 왜? 발라드 마치기가 어려워요. 네 명. 네 명. 자, 우리 여기서 네 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명,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네 명 정도 나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을까요? 만약 있다면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 없다면 세 명이라도 밖에 없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되니 뭐 진짜 말로 매장을 하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렵다 기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내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네 사람은 확보해 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없다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제 누군지 아세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 뭐예요? 세금 걷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주변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삭개오로 내가 오늘 이 집에 가서 위에 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하세요? 이 구동성으로 왜 예수님을 죄인의 집에 들어갔냐 이렇게 자기는 부자고 자기는 돈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그를 평가할 때 의인이다라고 말한다. 외로웠죠. 외로우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해됐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학교한테 별대하는 게 아니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얘기 하지 못하고 그냥 유해됐다. 그렇게 갑자기 번쩍 일어났더니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다면 네 외로움이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눠주겠다. 얼마나 신나. 그죠? 친구,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 하나를 만나도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네 명의 동지를 얻을 수 있다면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다는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한 20초 동안 나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뭐 앞에서 말로 좋은 얘기 이거 필요 없고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내 기도에 동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면서 4년 반, 뭐 4년 8개월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나가고